강사리, 맑은 사리.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46번째 시간입니다. 겨울만 되면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쓰던 석유난로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엔 석유난로를 키려면 석량이 필요해서 석유난로 주변에 항상 석량곽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석량곽이란 말이 틀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도 이 곽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데요. 하지만 곽이라는 말은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를 뜻하는 한자어 갑을 잘못 알고 쓰는 겁니다. 따라서 성냥곽이나 빈곽 같은 표현들은 성냥갑, 빈갑으로 고쳐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상살이 맑은살이는 언제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꾸며지는데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반도도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한이 계속되자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난방비를 줄이려고 고심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용어는 바로 이런 난방비 절약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명 뽁뽁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거기에 일명 뽁뽁이라고 하는
이른바 뽁뽁이는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바로 뽁뽁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지기 김정우 기자 나와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뽁뽁이라면 물건 배달할 때 물건 부서지지 말라고 포장 상자 안에 넣는 충격마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작은 공기주머니가 촘촘히 박힌 폴리에틸렌 필름인 뽁뽁이의 원래 이름은 에어캡인데요. 미국의 한 회사가 배달 중에 상품이 떨어지거나 부딪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포장용품입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온 공기주머니를 손톱으로 터뜨리면 뽁뽁 소리가 나서 뽁뽁이란 명칭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 뽁뽁이가 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최근 한국에서는 뽁뽁이가 단열재로 최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겨울철 집에서 손실되는 열의 40%가 바로 창문을 통해 새나간다는데요. 이 뽁뽁이를 창문에다 붙이면 열 손실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 방송에서도 뽁뽁이가 가진 단열 효과를 자주 보여주던데요. 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네, 한 방송에서 뽁뽁이를 붙이기 전과 후에 실내 온도를 비교했는데요. 뽁뽁이를 붙인 뒤 5분 만에 실내 온도가 2도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방송의 실험에서는 방 두 곳에다 불을 떼다가 난방을 끄고 온도를 쟀는데요. 뽁뽁이가 없는 방 온도는 16도에서 7도로 떨어졌지만 창문에 뽁뽁이를 붙인 방 안 온도는 9.9도로 2.7도나 더 높았습니다. 2도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겨울에 2도 차는 큰 거고요. 또 실내 온도 2도를 올리려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뽁뽁이가 놀라운 단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뽁뽁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차단해서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건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이 뽁뽁이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대박 상품이 됐는데요. 값도 싸고 창문에 붙이기도 쉬운데다 단열 효과도 만점이어서 뽁뽁이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기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이 뽁뽁이처럼 값싼 난방용품이 인기라고 하던데요. 이 뽁뽁이 외에 또 인기 난방용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문짝 주변을 돌아가며 바른 종이인 문풍지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실내 텐트라는 게 또 인기인데요. 이건 일반 천막하고 외형이 같지만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이나 침대에 이 실내 텐트를 쳐놓으면 위에 천막이 있어서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실내 텐트도 값이 싸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네, 여보세요.
승모, 저 지원이에요.
어, 그래, 지원아. 근데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네, 오늘 옷을 좀 세탁소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잘 몰라서요. 오리털 파카는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하죠? 오빠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어, 너무 더럽지만 않으면 꼭 드라이 클리닝 안 해도 돼. 그냥 물빨래해서 나중에 골고루 펴주라고.
그래요? 전 이때까지 꼭 드라이 클리닝 해서 넣어뒀는데. 아참, 그럼 가죽옷은요?
아, 그건 얼룩 같은 게 있으면 닦아내고 넣어둬. 그러면 돼.
네, 알았어요, 승모. 고마워요.
어, 그래.
자, 그럼 이제 세탁소에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클리닝하우스입니다.
네, 세탁 맡기려고 하는데 수거해 주시나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행복아파트 3동 404호예요.
알겠습니다. 2시간 있다 수거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한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탁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우 기자, 이 세탁하면 역시 세탁소란 단어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옷을 맡기면 빨래를 대신해주는 곳이 세탁소인데요. 북한에선 빨래집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남한에서는 세탁소 이름에 클리닝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세탁소 상호에 영어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클리닝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 미국도 그렇지만 남한 세탁소도 세탁만 해주는 건 아니죠?
네, 옷을 수선해주는 세탁소도 많습니다. 또 요즘 세탁소에서는 상황극에서 나온 것처럼 전화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옷을 수거해가고 세탁이 다 된 뒤에 다시 집으로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상황극에서는 또 드라이 클리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북한 말 화학 빨래에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 대신 기름으로 때를 빼는 세탁 방법인데요. 물 세탁을 할 수 없는 모직물이나 비단 등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드라이 클리닝과 같은 특수한 세탁 방법으로 항균 세탁과 표백 세탁이 있는데요. 먼저 항균 세탁은 세탁물에 있는 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까지 처리하는 빨래 방법으로 주로 이불이나 카펫 세탁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표백 세탁은 더러워진 옷을 하얗게 하거나 약품을 써서 바래게 하는 세탁 방법을 뜻합니다.
상황극에선 주인공이 옷 세탁 방법을 헷갈려 하던데 이럴 때 필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옷 라벨에 붙어 있는 세탁 기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탁 기호를 보시고 집에서 빨 것과 세탁소에 맡길 옷을 분류해야 합니다. 대개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일반적인 면옷은 집에서 물세탁을 하죠. 하지만 드라이 클리닝 표시가 있는 모직이나 비단섬유 그리고 정장용 외투는 대개 집에서 빨기가 어려워서 세탁소에 맡깁니다.
집에서 옷을 빨 때도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손으로 빨 것과 세탁기로 빨 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스웨터나 여성용 속옷처럼 모양이 망가지기 쉽거나 색이 빠질 수 있는 옷은 따로 모아서 손으로 빨아야 하고요. 나머지는 세탁기에 빨아도 됩니다.
누구세요?
네, 세탁물 수거하랐습니다. 몇 벌이나 되세요?
네, 와이셔츠 두 개랑 실크 블라우스 한 개 그리고 5리터 파카 하나랑 운동화요.
그럼 옷은 드라이하고 운동화는 물빨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실크 블라우스 좀 줄어들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되면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이번 시간까지는 옷과 관련된 용어들을 익혀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통신기기를 쓸 때 나오는 단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 말, 고운 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남은경 씨의 사연입니다.
살다 보면 뭘 같이 하다가 일이 잘못될 때 꼭 남 탓을 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반대로 같이 뭘 해서 잘 되면 그게 또 다 자기 탓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행태를 빗대서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탓이라는 말도 자주 쓰지만 누구누구 덕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탓과 덕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탓과 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에게서 답을 들어볼까요?
네, 나은경 씨. 두 단어의 쓰임새가 비슷해서 뜻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탓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 또는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을 뜻합니다. 가령 남의 탓으로 돌리다, 안 되면 조상 탓만 한다처럼 쓸 수 있죠. 반면에 덕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또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덕은 덕분을 줄여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자네 덕에 일이 잘 되었네, 누나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탓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와 잘 어울리고요. 이에 비해 덕은 긍정의 뜻을 지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온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은 잘 되면 제 덕, 못 되면 조상 탓으로 고쳐야 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기살이었습니다.